예레미야 5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4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5장 30절에서 딱 끝나버리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망했구나 이러고 포로로 끌려가고 끝나면 비극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전쟁은 뭐 승자든 패자든 다 상처만 남는 게 이제 전쟁이죠. 오늘이 이제 뭐 한국은 이제 어제인가요? 한국도 오늘이네요. 6.25가 벌써 일어난 지 71주년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죠. 뭐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셔서 뭐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셔서 이야기들 들어보면 참 아, 이 땅에 없어지면 좋을 것,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전쟁인 것 같습니다. 코앞에 가족을 두고도 가지 못하고 이념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서 한 민족이, 한 동족이, 한 동포가 이렇게 71년이나 되는 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산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처럼 전쟁은 승자든 패자든 참 남는 것은 고통이라, 특별히 패전국은 당시 남유다 시대, 고대 시대의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지배국가에 뭐가 되나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비천하게 짝이 없죠. 사람이 갑자기 남의 노예로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역사의 종말을 이룬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주신 3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뭔가 이제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앞도 안 보이고 캄캄한데 신라 같은 빗줄기가 하나 이렇게 비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요. 갑자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31절 한번 읽어보고요.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 25장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쭉 뒷부분에 가보시면 열왕기 하에도 25장에도 유다의 마지막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끝부분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로 30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이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똑같이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고 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윌무로닥은 누굴까요? 바벨론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3대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에윌무로닥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즉위할 때가 한 주전 562년, 561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3차 침공 포로가 끌려간 지 뭐 한 20년 좀 넘었을까요? 세월이 그만큼 벌써 흐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많이 치렀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뭐 서아시아 근동 지역 다 제패하고요. 그가 재위했을 때 한 주전 568년쯤에는 애굽도 가가지고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벽돌 걷어내고 그 밑에다가 돌 하나 갖다 취해놔라, 거기 바벨론 왕이 그 자리에다가 텐트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호령하겠다,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예, 그게 느부갓네살 왕 때 다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오늘 본문의 에윌 무로닥 왕이 다음 왕 3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게 하세요? 여호야긴 왕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호야긴 왕은 참 불쌍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되거든요. 이게 남유다의 제19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위에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2차 침공에 의해서 다시 한번 수탈을 당하고 자기 어머니, 아내, 목공, 석공들 다 데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긴이라는 말로 잘 안 불려지고 여고냐, 여고니야, 고니야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면 다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에 비참하게 끌려가서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37년 동안 이 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게 이제 석방시켜 주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 3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에윌 무로닥 왕이 그를 풀어주게 된 겁니다. 석방시켰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다고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그런 은총을, 그런 구원을 여호야긴 왕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데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아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이거 에윌 무로닥보다 높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로 끌고 가는데 왕들과 왕족들, 귀족들을 다 끌고 가죠. 바벨론에서 많이 썼던 정책이 이런 지식층들, 왕족들 데려다가 자기들의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일꾼으로 삼는 그런 정책을 바벨론 제국이 펼쳤죠. 그래서 다 잡아들였단 말이죠. 왕족, 귀족들을 다 잡아서 데려갔단 말이죠. 그런 잡혀간, 사로잡힌, 포로된 왕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대우해줬다고요? 유다왕 여호야긴 왕을 에빌 무로닥이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읽어보셨던 33절, 34절에서는 그의 평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저는 뭐 에윌 무로닥 왕이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의 평생에 주셨던 인생 마지막의 복이 무슨 은혜였고 무슨 은총이었나. 같이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바벨론 끌려갈 때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2절 말씀 한 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 말씀입니다.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상황을 이렇게 짧게 기록해놨는데요, 예레미야 2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멘. 거기 이제 여고니아 왕 그러면 누구라고요? 여호야 긴 왕이고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국모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 그의 어머니입니다. 느우수단을 말하는 건데요. 그의 어머니도 끌려가고 또 환관들과 유다 예루살렘의 방백들, 방백들은 고위 관리들이고요. 목공들, 철공들이 다 잡혀갔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끌려가서 무려 몇 년이요? 37년을 옥에서 지내다가 이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 있죠. 참 이런 거 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참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있었지만, 심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구원 받을 만한 자들을 이렇게 항상 구별해내고 계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게 은혜죠, 은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들은 여호야긴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놈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도 보면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 역사가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왕위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아서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딱한 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의 악행과 또 자기 삼촌이 뒤를 잇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요시아의 손자 아닙니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별로 빛을 본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참 여호야김은 불쌍한 것 같아요. 그죠? 37년이나 옥살이를 했다고 그러니요.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뭐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애를 물어다기 평생에 쓸 것을 공급해줬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는 복은 따로 있더라고요. 어디에 이 복이 기록되어 있냐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안 읽는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가 시작되지 않으세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 여호야긴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이잖아요. 맨 처음이니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멘.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이게 웬 이름입니까? 여고냐 누구죠? 여고니야, 여고냐, 고니야 이런 이름 나오면 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잖아요.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고 14대 그 가운데에 누구의 이름이 쏙 들어가 있어요? 여고냐라는 이름 곧 여호야긴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망한 왕국의 왕이요 참 3개월 만에 폐위된 불쌍한 왕이요 악한 왕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불쌍한 인생을 붙잡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 안에다가 그 이름 하나 쏙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면밀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요. 아 참 이 사람은 악했구나 저 사람은 선하구나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 본문을 또 읽어보면서요. 아 그렇게도 설교하는 것도 참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제가 저도 식견이 참 좁아서 성경 보는 식견이 저도 너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경륜으로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탁 세워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 안에 탁 세워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우리 기도하는 힘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요 아우 제가 예수 믿겠나 제가 교회 나오겠나 막 마음이 애타시죠. 애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시죠. 약한 세대를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시잖아요. 완전히 다르시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생각하는 게 5년, 10년, 20년, 30년 아들 세대만 생각하거든요. 자녀 세대만 생각하고 뭐 길게 생각해봐 한 손주, 증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말까지 다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아니 여호야긴 왕이 여호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것을 이 시대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 연약한 왕, 이 불쌍한 왕 3개월 치리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한 왕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릴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기도하실 때 혹시 압니까? 500년 뒤에, 600년 뒤에, 1000년 뒤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왕성하게 이루어내는 그 귀한 후손이 우리 가문에서 나올 것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셔야겠죠. 성경 읽으셔야겠죠. 막 지금 뭐 손자 중에 누구 하나, 아들 자식 중에, 딸 자식 중에 누구 하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막 가슴 아파하시는데 예, 가슴 아파하셔야죠.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아니 요시야 왕이 아들 행하는 꼴 봤으면 속 터져서 못 살았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늦음하게 므낫세 아들 오냐오냐 이쁘게 이쁘게 길렀지만 그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일 거란 거 알았으면 차라리 낫지 말걸 그러면서 한탄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의 가문에서 세워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은혜로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길게 달려왔습니다. 작년 8월 21일 금요일 시작해서 오늘 2021년 6월 25일 금요일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10개월 달려왔는데요. 함께 은혜 나누어 주시는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어렵고 어렵지만 또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고 마음에 참 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런 말씀 귀한 말씀인데 잘 안 읽게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거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1등 대장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잘 알고 더 잘 믿으며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신앙생활 잘하며 주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서 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